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범죄를 덮는 자는 사랑을 찾는 자이고 허물을 말로 반복하는 자는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인데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죄악을 분별하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보고도 그것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죄악됨에서 돌이키기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쉬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허물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나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덮어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서는 그것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공적으로 드러난 지체의 허물로 인해서 교회가 권증을 하고 치리를 하기도 하지만 또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가 그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함이죠. 또 동일한 죄를 다른 지체들이 짓지 못하도록 경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어떤 죄는 그렇게 드러내어 징계를 해야 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죄는 덮어주고 가리워주어야 할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만이 알고 있는 상대의 죄와 허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되는 경우는 그것을 드러낼 때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되고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말이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를 신자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에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때로는 덮어주고 가리워줌으로 평화와 화평을 도모하고 신뢰와 사랑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대에게 악한 것을 상대의 그 허물을 계속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각의 늪으로 던지는 것이죠. 사랑과 우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악을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행한 선을, 충성을,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상대의 지체들의 허물을 기억하기보다는 가장 그에게서 보여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에게서 내가 느낀 고마운 것을 기억해 주는 자들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면 결국 관계는 파국을 면치 못하게 되고 상처는 절대로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잊어주고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과거 속에 그가 저지른 허물과 실수와 죄악으로 그를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배신자로서의 베드로를 계속해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를 바라보셨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부인한 사랑하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물으심으로 그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나간 허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를 다시 동역자로 받아들인 바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면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에 내게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다 라고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하거나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계를 더 이간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를 꾸짖어 낙심하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을 합니다. 혹은 어리석은 자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분별하는 자에게 꾸짖는 것이 더 박힌다. 이런 번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명한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분별력 있는 사람, 잘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깊이 박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효과가 강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분별력 있고 잘 깨닫는 사람은 한두 마디의 꾸짖음을 통해서도 즉시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고 그 자신을 교정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매를 백 대를 때려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조금은 절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책망을 받고 그래서 쉽게 교정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책망을 훈계를 듣고 빨리 고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기 전에 여러 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 차례 그 동일한 것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것이 자꾸 내 마음과 양심을 찌르게 하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죄악을 고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종말이 무엇일까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거듭 복음을 전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멸시한 결과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들을 때 그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 깊이 가슴에 와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교정해 나아갑니다. 그러하게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기된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돌이킬 줄 모르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영의 눈과 귀를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거듭 성경의 진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하십니다. 결국 그 모든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자신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과 강팍함 때문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깨닫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고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경계와 책망은 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그 지엄한 훈계를 통해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영혼 가운데 퇴치되면서 점점 더 총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발전해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디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신속히 돌이켜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오직 반역을 구한다.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에게 보냄을 받을 것이다. 다른 번역은 거역하는 자는 오직 악을 찾으니 잔인한 천사가 그에게 보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을 잠언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따른다. 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의 마음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성경은 항상 반역을 생각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특징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갖게 된다. 진리를 향한 적대감을 갖게 된다. 반발심. 끊임없는 반발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의 영혼과 마음의 특징은 항상 반역을 생각하는, 불순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저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고 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순종하느냐 반역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순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악인은 언제나 반기를 들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다리를 펴고 자도 악인은 늘 다리를 오므리고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그 두려운 징벌이 자신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의 양심이 그 자신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평강을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새끼 잃은 곰을 만나지 우둔한 짓을 하는 어리석은 자는 만나지 마라. 다른 번역은 사람에게 새끼를 잃은 곰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어리석음 중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만나지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 그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 그 영화 장면 중에 주인공이 곰에게 습격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곰을 만나면 사람이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는구나.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매우 실감났던 소름이 돋았던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황갈색을 띤 시리아종의 곰이 서식하는데 이 곰의 키가 2m가 넘습니다. 무게는 225kg까지 나가는데 잡식성입니다. 배가 고프면 양 뜯어 습격해가지고 양을 뜯어 먹습니다. 곰이라는 동물은 평상시에는 그다지 포악하지 않는데 배가 고플 때나 혹은 새끼와 함께 있을 때는 극도로 예민하고 흥분하는 짐승이 바로 곰입니다. 그런데 곰이 새끼를 사람에게 만약에 빼앗겼다. 자, 이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를 잃은 곰은 그야말로 아주 사납고 공격적으로 변해서 아주 지극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곰을 만났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났다. 그날이 이제 하나님을 뵈야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재앙이 되는 거죠.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말씀하기를 차라리 이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일을 행하면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영혼이 그러니 그런 미련한 자와 만나게 되는 것은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은 그런 사람과 어떤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은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곰보다 잔혹하고 파괴적이고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그 행위의 결과는 지극히 위험하다. 진리의 잠언이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그 결과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함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오늘까지 범해왔다면 더 늦기 전에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징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자신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상황이 아니라 부디 우리 자신이 내 자신부터 하나님을 찾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디 이 나라를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이 재앙 가운데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육을 쫓아 행하다가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